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을 줍니다. 올림픽도 개막식이 화려하고 폐막식이 더욱더 화려합니다. 마치 최종 결승에 오른 것처럼 우리 서로 뿌듯한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무서운 그 공포영화 제목처럼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라는 말이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일도 여름에 많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하계 수양에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나도 수양에 참여했었다, 나도 뭔가 한 곳에서 부분적이나마 봉사할 기회를 가졌다라는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그 수고가, 당신의 그 희생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라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 노랫말처럼 우리의 수고와 또 희생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런 칭찬과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참으로 해같이 빛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 날 폐막식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승에 오른 것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끝까지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본성 가운데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큰 긍휼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생명의 복음을 새로운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이같이 하계 수양의 기회를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더욱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고 더욱 우리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우리의 나머지 생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으며 새로운 결심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부끄럼 없이 영광과 칭찬과 존귀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록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다면 큰 긍휼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결코 이루어지는 자가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자, 이렇게 시작되지 않는다면 요한복음을 잘못 찾으신 겁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10절부터 13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성경을 쉽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진리를 요약하고 또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쉽게 가르쳐주려고 연구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요약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 단어로 줄이게 되었다라고 고백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 1189장 그 모든 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없이 많은 절들 또 수없이 많은 사건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시편과 모세의 글과 또 선지자의 여러 글들을 통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며 확증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운 결론은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 내가 그분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배웠다면 목사님하고 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올바로 배우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기 생명처럼 본능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본능, 그 영적 본능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사람들의 증거를 우리가 받는다면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신뢰성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거짓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들어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을 만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증거해 준다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증거도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믿을 만한 정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도 믿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지은 창조주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마음에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혹 제가 1억 원짜리 수표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왜 하필이면 돈으로 예를 드냐라고 불쾌한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저 목사가 돈독이 올랐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바로 이해력을 주기 때문에 돈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1억 원짜리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발행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사기정과 식범이 발행했습니다. 또 사기치는구나. 두말할 것이 찢어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수표를 받았습니다. 누가 발행했는가 확인해 보니까 삼성그룹 이건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믿을만합니다. 정말 현찰을 받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용이 그 수표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 말도 믿습니다.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의 증거는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창조주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것도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의 증거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도 갖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뜻을 간단한 수학적인 공식을 통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 산수라는 말이 더 낫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라는 죄인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또 내가 마음잡고 종교에 투신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수녀가 됐습니다. 신부가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인입니다. 종교적 직분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죄가 없는 의인처럼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인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내가 선행을 더해서 종교적 직분을 갖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수없이 많은 성경이 확증하고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레 겁먹는 분이 많습니다. 저렇게 깨알처럼 써있는 두꺼운 성경을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하냐. 성경을 다 알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핵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누구든지 보험에 듭니다. 그런데 보험을 들면 보험약관이라는 책을 한 권 갖다 줍니다. 깨알만한 글자가 잔뜩 써있는 자그마한 책자 하나를 주는데 보험약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법대를 졸업한 학생에게도 저 약관을 읽고 해석해보라 그러면 한 70% 정도 이해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한 50% 이해할까 말까 그렇습니다. 일단 딱 펼쳐보면 보험자, 피보험자 그러면 이게 어느 게 난지 그거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 약관을 다 알아야지 보험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에 보험 들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험은 보험 아줌마 설명만 잘 들으면 됩니다. 보험 아줌마 계약서 한 장 꺼내놓고 이름 주민등록 주소 쓰고 한 달에 얼마씩 내면 무슨 무슨 일이 있을 때 얼마를 누구에게 줍니다. 도장 찍으세요. 그러면 보험은 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보험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요거 혹시 나만 돈 더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 보험 아줌마 불러서 따지면 이 약관을 펼쳐서 보험료 산정 기준이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나한테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어도 돈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역시 이 증서에 이 약관에서 찾아서 이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 장으로 이루어진 보험 증서를 뒷받침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약관입니다. 성경을 한 장으로 요약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 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냐?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냐? 배워보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그것을 독생자라고 그러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을까? 수없이 많은 성경이 그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성경에 깨알처럼 써있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성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주 예수를 믿으라.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간단한 산수로 표현한다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기십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사실 문맹률이 과거에는 더욱더 높았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글을 알고 있지만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선택받은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대에도 확실하게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3박 4일을 배우든 6박 7일을 배우든 아니 평생을 배우든 올바로 배우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닷물을 다 먹어봐야지 짜다는 걸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모금을 먹어도 짜고 계속 먹으면 짜다는 걸 확인할 뿐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제대로 배워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백구절, 천구절, 만구절을 배우면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증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리다. 그렇습니다. 진리는 불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자, 이 복잡한 성경을 한 장의 계약서로 간단하게 요약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복잡한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특허 내려고 했는데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유익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보십시오.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두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성경 전체를 증거합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입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거하게 하여 사환으로 충성되었다. 모세는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배웠죠?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얼굴에 더러운 것을 발견하듯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스스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도 나는 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보니까 죄가 있었습니다. 난 살인한 적은 없지만 성경은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살인한 자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서 살해된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이 넘습니다. 난 간음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해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정말 마음의 정조를 지켰습니까? 그 말씀 앞에 나는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이성의 유혹을 받고 거절할 수는 있지만 마음의 유혹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에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난 도둑질한 적이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 욕심, 갖고 싶은 것, 남들이 누리고 있는 걸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앞에서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무능함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면 정말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서 불경만 외우고 있으면 죄를 짓는 횟수를 줄일 수 있지 죄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십시오. 화면을 통해 요약했습니다.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고 우리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무능함을 발견케 하며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거스리는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이키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목적은 거스리는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전체 핵심입니다. 요약해보죠.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 이것입니다.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를 능히 구원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성경적인 표현을 쓰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예수가 답이다. Jesus is the answer. 서양 사람에 맞는 표어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한마디로 예수가 답이다 라는 뜻입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믿을 만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고 그러셨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라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증거는 이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는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도 성경의 핵심을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주체의 주어가 세 개 있습니다. 그 주어별로 각각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중요한 주어 셋을 칠판에 썼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가면 요거 본고사에 꼭 나옵니다. 다음 중 알맞은 것끼리 연결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교만한 나무는 내려다보면서 온갖 잡초와 풀들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을 갖습니다. 야, 나는 저 풀들에 비하면, 잡목들에 비하면 얼마나 크고 높고 굵은가. 요게 교만한 나무입니다. 겸손한 나무는 하늘을 보면서 겸손해합니다. 나는 저 높은 하늘에 비하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가. 사람이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내려다보면서 자기만 못한 사람을 보고 자기가 착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며 자기 죄를 자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기 죄의 심각함과 그 무서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을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자,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니까. 말은 쉽게 하거든요. 무슨 정치인들도 툭 하면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뭐 114 하나 걸어봐도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막 그 말 들으면 감동이 생깁니까? 정말요?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뭐 그런 분 있으면 약 드셔야 돼요. 자, 사랑합니다. 말이니까. 뭐 말이니까. 그 말을 듣고 감동을 생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저는 그 말의 진실성을 믿습니다. 제 부모님은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대놓고 사랑한다는 말 안 하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상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화만 하면 사랑한다고 꼭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너 사랑해. 그거 알고 있지. 그건 진심이기도 하고 그 전해주면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러나 저는 부모님이 저 사랑한다는 거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실질적으로 저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표현 안 했지만 그 삶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저는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늘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한 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을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방법으로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간다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말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것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혹 있다 하더라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학창시절에 이런 그 유행가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도서관에 간다고 공원길에서 살금살금 살금 데이트만 하고 와서는 밀린 숙제 못하고 끙끙대더니 그만 사르르 잠이 들었네. 그 후렴 구절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왜? 선을 행하는데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오래된 노래가 혹 죄를 범할 때마다 떠오르곤 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저주 아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본성적으로 죄를 갖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원수처럼 여깁니다. 독사들처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아주 혐오스럽게 봅니다. 구더기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갑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방금 전에 찾았던 구절 옆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9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밑줄 쫙 긋고 시험을 하나 보죠. 다음 중 이렇게가 가리키는 부분을 쓰시오. 본고사 논술 문제입니다. 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렇게가 의미하는 것을 쓰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더니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여쭤봤더니 마음에 감동이 됐답니다. 아, 그러세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요?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걸 말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살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틀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들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사랑이시라면 자연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자식이 죽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양식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하나님 저주하겠습니까? 만약에 대자연에서 건강을 누리고 자식들 데리고 행복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개나 돼지에게도 준 겁니다. 노루나 토끼가 대자연 속에서 처자식 데리고 얼마나 잘 뛰어놀고 있습니까? 그럼 인간을 짐승처럼 사랑한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자연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자식이 죽고 남편이 죽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우리는 슬픔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자, 여기가 어딘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요거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여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 여기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가 지불됐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말입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고 본능 가운데 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나에게 사랑을 먼저 보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애기 엄마입니다. 애기 엄마처럼 보이죠? 자, 여기 애기가 있습니다. 애기가 있습니다. 자, 사랑은 엄마가 아이를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주고 또 주고 또 주면 아이도 엄마를 조금씩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을 보이죠. 사랑을 받은 아이는 자기도 엄마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시컷 먹고 남으면 하나 가져와요. 엄마도 한번 먹어봐, 조금. 이렇게 딴에는 애정을 표현하지만 중요한 건 아이가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 아이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엄마가 어떡할 것 같습니까? 잠도 못 잡니다. 다 죽어가는 자식 앞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불안과 초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지척거리면 잠이 확 달아납니다. 아이가 콜록콜록 기침만 해도 자기 심장이 같은 박자로 뜁니다. 불안해지죠?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엄마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가장 좋은 은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최고의 은사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자, 이 세상 어머니 마음에 사랑을 가득가득 담아둘 수 있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겁니다. 오늘 여기 최종적으로 참석하신 분들에게 1원씩 주기로 가정을 했다고 해보죠. 가정만 해도 기쁨이 생기죠. 네. 자, 누군가가 1억원씩 주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큰 부자예요. 이 세상 어머니 마음에 사랑을 가득 담아둘 수 있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어머니도 아이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면 어머니도 어쩔 줄 모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을 때 자녀의 마음에 큰 충격이 생깁니다. 아버지도 울 수 있구나.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보고 있는지 증거하신 거예요. 멸망하는 예루살렘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죠?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머니처럼, 아니 그보다 더욱 놀랍고 크도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먼저 사랑하십니다. 자, 이 아이가 병들면 엄마는 어쩔 줄 모릅니다. 반대로 얘기해보죠. 엄마가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아이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다 죽어가는 엄마 타고 다니고요. 기껏해야 지 배고픔은 가서 흔듭니다. 오늘 왜 밥 안 주고 누워 있냐? 그래서 차보겠죠? 사랑은 어머니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편지 썼습니다. 방 청소하고 동생 봐준 거 심부름값 500원 청구합니다. 이렇게 써있더래요. 엄마가 편지를 받아들고 답신을 썼습니다. 너를 낳아준 것 무료. 너 키워주는 것 무료. 너 아플 때 병원 데려간 거 무료. 너 철마다 옷 갈아입히는 거 무료. 너 간식 사주는 거 무료. 너 책 사준 거 무료. 너를 사랑하는 엄마가 500원 줌. 이렇게 써놨답니다. 엄마 마음하고 참 대조되죠?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겁니다. 시집간 딸이 모처럼 돼지고기 방근 사들고 늙은 어머니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사과를 발발발발거리고 깎아먹더래요. 시집간 딸이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사과 싫어하잖아요. 엄마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야? 나 사과 제일 좋아해. 근데 시집간 딸은 평생 엄마가 사과 싫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사과라도 하나 깎으면 엄마는 안 먹었거든요. 엄마는 왜 안 먹어? 엄마 사과 싫어해. 너나 먹어. 철없는 자식이 시집가서 살 때까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어려웠던 시절에 밥을 이렇게 줬답니다. 늘 배가 고파서 먹고서 숟가락을 들고 놓지를 못했대요. 누가 남기는 사람 없나 두리번거렸답니다. 그런데 엄마 밥만 수북했대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적개심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를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자기는 배불리 먹고 우리는 배 골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답니다. 어머니가 작은 밥주발을 엎어놓고 밥을 떴더래요. 자기 밥은. 어느 누구도 부모의 마음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조주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심지어 우리 머리털까지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결코 창조주에 의해서 방치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산 거지 하나님은 계속 나를 주목해서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감춰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천국은 내가 하나님 사랑한 거로 못 가요. 부족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통해서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주셨어요. 구원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사실 감정을 듣다 보면 거의 구별될 수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공로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자기 공로로 가득 차 있고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은 혹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착각할 만한 사람입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간증은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십자가 그 자체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공로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 사랑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언제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그래서 연애할 때 행복했고 첫 아이 가슴에 품었을 때 행복했고 그 아이 아장거리고 퇴근하는 나에게 달려와서 품에 안길 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 아이가 얼굴에 표정이 생기고 눈이 마주쳐지고 나를 보고 웃기 시작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왜 천국이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속에 있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언제 가장 고통스러웠고 슬펐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릴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시체를 보고 있으면 회복 못할 충격을 받습니다. 그 절망적인 고통과 슬픔은 무엇입니까? 지옥의 그림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되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쫓기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더 절망적인 건 절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버스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천국 가는 유일한 버스는 1324번 버스입니다. 다른 버스는 절대 천국에 안 갑니다. 제대로 버스 번호 확인하고 타셔야 돼요. 자, 천국 가는 유일한 버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걸 믿어야지 다른 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천국 가는 유일한 버스 번호입니다. 요거 못 깨달으신 분은 바로 상담실로 달려나가세요. 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자, 예수 믿으면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누군가 길에서 용기 있게 소리쳤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아무도 대꾸도 안 하고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딱 멈추더니 물어보더래요. 왜요? 이 소리친 분이 당황이 됐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딱 돌아서더니 왜요?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이 된 거예요. 다행히 아주 재치 있게 유행어를 통해서 대답을 했답니다.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얼굴에 비웃음이 가득해지더래요. 나 돈 많아요? 그러고 가더랍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까? 예수 믿어도 말기암으로 죽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사고 안 당합니까? 예수 믿어도 사고 납니다. 그럼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비록 예수 믿으면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왕따 당하다가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어떤 할머니는 영생 주신다니까 졸다가 일어나서 난 지금까지 산 것도 지겨운데 관심 없어. 이런 식으로 산다면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영원히 산다면 저주입니다. 적당히 살고 끝내고 싶지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성경에서 영생을 주신다는 건 놀라운 질적 변화입니다. 씨가 꽃이 되고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고 마음으로 상상할 수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영광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은 영생을 주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라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보십시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난 예수 안 믿어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알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로 알면 올바로 믿게 되고 올바로 믿으면 믿음의 결국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장면에 한 사람이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옥으로 뚝 떨어지는 사람의 이름. 무지, ignorance, 지혜가 없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의 이름이 무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면 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하실 줄 알라. 모르는 게 죄입니다. 모르는 게 멸망의 원인입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바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올바로 알 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영생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 두 가지가 있죠. 보십시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여기 왜 참자가 써 있을까? 가짜가 많다는 뜻이에요.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브랜드 가짜는 없어요. 이왕 가짜를 만들려면 다 명품 가짜입니다. 제가 피에르 가르댕인 줄 알고 손수건 하나 샀더니 피에르 가르댕인 거 있죠. 손수건이나마 명품을 가져보자는 꿈이 산산히 부서졌어요. 자, 명품의 짝퉁이 따르듯이 기독교의 이단이 많은 건 기독교가 정말 진리라는 역설입니다. 기독교가 진리기 때문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정품을 믿어야 되겠죠?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라 그러면 하나님은 빛입니다. 의롭고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율법을 굽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는 빛입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그는 공의롭습니다. 율법은 폐하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자, 공의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의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공평하고 의롭다는 뜻인데 법을 지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공의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법의 정신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보면은 여신, 이런 여신의 조각과 그림이 있습니다. 법원을 상징하는 여신인데 보십시오. 디케라고 그럽니다. 법원에 있는 많은 그 그림과 조각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케. 이것이 정의의 신입니다. 디케라는 말을 라틴어로 얘기하면 저스티스예요. 정의라는 뜻이죠.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하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만큼 공평하게 벌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눈을 보세요. 가렸죠. 디케는 항상 눈을 가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봐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뭐 삼촌이라고 봐주고, 고모라고 봐주고, 법정에서 동창이라고 봐주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법대로 하겠다. 봐주지 않겠다.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칼을 빼들고 있죠. 이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 처절한 십자가 속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 끔찍한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빛의 속성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봤습니다. 그러나 사랑만 봤다면 절반을 본 거예요. 그 끔찍한 십자가는 법의 집행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한다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섭고 혐오스러운지도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얼마나 큰 희생이 지불되었는지 십자가에 드러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죄를 얕보려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죄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이 지불되었는지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도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빛을 프리즘으로 분광시키면 빨주노초 파남보에 예쁜 색깔이 나타납니다. 빛은 무색이지만 분광시키면 프리즘에 의해서 분광되면 빨주노초 파남보에 일곱 색깔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처절함을 분광시키면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우리 죄가 얼마나 악하고 파괴적인가가 드러나며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지불된 대가가 크고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한 선포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씀을 좀 찾아봤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여기 화면에 찾아봤습니다.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법대로 하십니다. 의롭거든요. 매일 분노하세요.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매일 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느껴보셨습니까? 전혀 모르시겠죠? 매일 분노하셨는데 참으신 거예요. 그러나 오래 참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담을 받으시리니 왜 하나님이 높임을 받습니까?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아이다.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라.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를 미워하시는 자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전능하십니다.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는 반드시 공의를 행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합니다. 빛이십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죄를 얕잡아 보거나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절망적인지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을 만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죠? 완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룰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며 공의를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을 그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다면 그 앞에 엄청난 공포감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없으면 인간은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구원을 받고 구세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공로 의지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요약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어려운 말이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 이 말을 쉽게 쓰면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 거예요. 정답을 얘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신인, 예수님은 신인. 한자로 쓰면 신인이고 영어로 쓰면 God-man.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이런 뜻이에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독생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독자를 왜 강조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너희를 미혹할 거라고 경고하셨죠. 독생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경우는 딱 한 번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칭 재림 예수, 자칭 하나님이 37명입니다. 문선도 있고 안상도 있고 박태도 있고 그러거든요. 다 가짜라는 뜻이에요. 독생자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경우는 딱 한 번이에요. 자, 우리들의 구세주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객관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중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1. 문선명. 2. 안상홍. 3. 박태선. 4. 임마누엘. 몇 번이죠? 4번이죠. 이렇게 쉬운 거 틀려가지고 PD수첩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거 믿다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라고 그럽니다. 쉬운 말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인격과 사역인데 순 우리말로 하면 눕고 먹고 이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눕고 먹고 이렇게 네. 순 우리말도 재밌죠? 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거든요. 여러분, 청와대 좀 지저분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나타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 대통령 각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대변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타나면 뭐라 그럽니까?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셨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아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브라함이 나기도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다면 사실 못 믿습니다. 말은 누구든지 하거든요. 무슨 정신병자도 툭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말만 하면 못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죠? 바람과 풍랑을 순식간에 잔잔케 하셨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군대에 있는 아들 면회를 갔습니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헤매고 다니고 있는데 키가 아주 작은 분이 추리닝을 입고 뛰어다니다가 가까이 오더래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여기 아들 면회 왔는데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분이 제가 여기 부대 대대장입니다. 아드님 찾아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안 믿었답니다. 대대장이면 풍채도 좋고 선글라스 끼고 지휘봉 들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지 추리닝 입은 키가 작은 사람이 뛰어다니다 와가지고 대대장이라고 그랬더니 안 믿어지더래요. 그런데 연병장으로 아버지를 데리고 나갔는데 군인들이 공차고 놀고 있더랍니다. 거기다 딱 한마디 하더래요. 부대 모여! 공차던 군인들이 정신없이 모이더니 줄을 쫙 썼습니다. 누구누구 일병 나와. 아버지 면회 왔다. 그때 깨달았대요. 대대장 맞네. 풍채는 대대장이 아닌데 능력이 보니까 대대장이에요. 예수님이 저편에서 졸고 있을 때는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깨워놓으니까 바람과 풍랑아 잔잔하라. 순식간에 잔잔해졌죠? 능력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하셨어요. 공자님 무덤 있죠. 석가모니 무덤 있죠. 마호메트 무덤 있어요. 예수님 무덤 없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가르침과 주장이 사실이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입증한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분의 가르침과 주장이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입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미리 예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처참한 십자가를 보십시오. 끔찍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려니까 마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처참하게 벌거벗겨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유대인이 그래서 안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냐? 사실 유대인이 안 믿는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때문에 안 믿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유대인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 이 구절 때문에 안 믿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같이 읽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저주받은 겁니다.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니 하나님이니 이렇게 주장하는가. 그래서 유대인이 안 믿는 겁니다. 이 구절 때문에. 자, 그러나 유대인이 모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모르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모르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유대인 친구 만나면 꼭 알려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유대인이 모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아까 신명기에서 봤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모르고 있는 결정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거 맞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죠? 그렇습니다. 저주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모르고 있는 결정적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아주 외모가 흉측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온 동네 놀림감입니다. 사람들은 괴물 같다고 비웃고 놀림감으로 삼았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고등학생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엄마가 너무 창피했어요. 길에서 만나면 아는 체 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몰래 어머니를 보면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엄마는 절대 학교 오면 안 돼. 애들이 놀릴 거야. 나 학교 못 다녀. 어머니는 철없는 딸에게 약속했습니다. 엄마 절대 학교 안 갈게. 안심해.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뭔가 중요한 거를 두고 갔습니다. 엄마가 망설이다가 결국은 전달해 주려고 학교 갔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전달해 주고 돌아오다가 몇몇 아이에게 목격됐습니다. 그때부터 아이는 놀림감이 됐어요. 야, 너희 엄마 괴물 같다. 애가 울고불고 학교에서 달려왔습니다. 나 이제 엄마 때문에 학교 못 다녀. 창피해서 학교 못 다녀. 자, 그 아이에게 어머니가 오래된 사진을 방 안에 이렇게 한 장 한 장 늘어놨어요. 그 사진 속에 아주 화사하게 웃고 있는 여인의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누군데? 이거 엄마 옛날 사진들이란다. 이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됐어?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너 혼자 두고 시장에 갔었단다. 혼자 있던 내가 성냥곽을 놓고 장난 놀다가 그 불똥이 성냥곽 안에 튀어들어가는 바람에 집에 불이 났단다. 엄마가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집이 다 불바다가 돼 있었단다. 그런데 아무도 널 꺼내주려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단다. 그래서 엄마가 그날 너 꺼내주려고 들어갔다가 그만 이렇게 되었단다. 그런데 엄마는 한 번도 너 원망해 본 적이 없다. 네가 이쁘게 잘 자라는 것이 그저 고맙기만 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다시는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흉측한 모습이 자기 때문이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머니 손붙잡고 외출도 합니다.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소개도 합니다. 우리 엄마야, 옛날에는 괜찮았었는데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저렇게 되셨대. 아이는 다시는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깨닫게 된 것은 나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끔찍한 십자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안다.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거 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그냥 사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나를 위하여가 믿음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금빛 글자가 있어야 된다. 나를 위하여. 그것이 믿음이다. 청교도들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어려서부터 잘 알았습니다. 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스펄전 목사는 1800년도 영국에서 활동한 목사님이십니다.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저는 설교의 내시라는 별명이라도 붙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 목사님은 설교의 황태자래요. 얼마나 설교를 잘했으면 그런 별명이 붙습니까? 당대에 명성도 얻었고 그리고 아주 많은 분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분이 죽게 되었을 때 누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사님 평생 설교하셨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목사님 대답했습니다. 내가 평생 설교한 것은 네 단어뿐입니다. 3,500편이나 넘는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네 단어뿐 나는 설교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평생 설교한 것은 네 단어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죽음 앞에서 대답한 겁니다. Jesus died for me. 내가 평생 설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Jesus died. 예수께서 죽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For me. 나를 위하여.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처럼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생긴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나를 위하여라는 금빛 글자를 마음에 담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Jesus died for me. 여러분,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을 한 단어로 줄일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loves.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Jesus loves you.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은 절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Jesus died for me.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다고 십자가를 통해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건너갈 때 다니엘서의 복잡한 예언이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깨달았다고 소리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건너갈 겁니까? Jesus died for me.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 그거 하나 믿고 당당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한 가지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식 때 외우자고 했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옆에 있죠.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강제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파편적으로 주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성경을 배우다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같이 읽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Good news, 기쁜 소식이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날, 그 날을 구원받은 날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았다는 말은 좀 어렵죠. 그러나 쉬운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날, 구체적으로 죄사함 받은 날, 죄 용서받은 날을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면서 그 날을 기념하게 되는 겁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지만 직독직해가 되지는 않죠. 그런데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여 심판자입니다. 그는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서 정죄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버지는 율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갖고 다스립니다. 혹시 죄를 지면 정죄하는 게 아니라 책망하고 징계하세요. 자, 제 아들이 지갑에서 만 원짜리를 훔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제가 어떡할 것 같아요? 야, 너 가까운 파출소로 가자. 그러진 않죠?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갖고 다스리고 그 아이를 야단치고 징계할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은혜로 다스리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집 아이가 툭 하면 우리 집에 와서 만 원짜리를 자꾸 가져가요. 저 그 아이 야단 안 칩니다. 저 그 아이 안 때립니다. 왜 내가 남의 새끼 때립니까? 힘들게. 신고해버립니다. 그럼 법 갖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율법을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은혜로 다스려요. 죄를 지면 징계하세요. 그래서 인간관계 갈등이 더 커진다든지 재산상 손해를 본다든지 몸에 이상이 생기고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질병과 인간적 갈등, 관계를 깨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만들어주십니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하진 않습니다. 율법을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율법 아래 있었죠. 근데 율법 안에 있었던 우리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잘 보세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죠.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지 정죄하진 않으세요. 지옥에 보내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를 징계하시지 지옥에 보내진 않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바뀐 거예요.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을 잘 보십시오. 이쪽이 구약이에요. 이쪽은 신약이죠. 우리는 십자가로 세운 신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새 언약 아래에 있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나오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안에 있었고 율법의 저주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은혜 아래 있게 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은혜 아래 있게 됐죠. 이제 정죄가 없고 죄를 지으면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남보내세요. 그럼 은혜 아래 있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율법을 갖고 다스리든 은혜를 갖고 다스리든 죄는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정죄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죄해서 지옥에 보내든지 아니면 자식처럼 징계하든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하시지만 내용이 다르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아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난 그 은혜 아래 있습니다. 혹시 죄를 지으면 징계는 받아도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정죄되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징계는 받아도 멸망은 없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증거가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입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혹 잘못하면 징계는 받아도 정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찬양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혹시 죄를 지으면 징계는 받아도 정죄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보증하시고 우리와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십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거 모르면 계속 혼란이 생깁니다. 오늘 끝까지 정말 잘 남으셨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 배울 거예요. 예, 오늘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어제 밤에 별일 없이 돌아가신 분은 큰 영적 손해를 본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꼭 알아야 될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상태라는 게 있고요. 신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좀 수준 높게 영어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컨디션. 네. 상태를 컨디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신분은 영어로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의 신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딸이라는 말은 안 쓰죠. 왜냐하면 이게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매님들도 아들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는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 거거든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죄 없는 의인이 됐어요. 죄 없는 의인이 됐는데 단번에 영원히 된 겁니다. 단번에 영원히 된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의인이 됐어요. 언제든 주님 오시면 난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상태가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를 지으시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내 상태, 마음을 들여다보면 미움, 시기, 다투, 분노, 질투, 탐식, 탐욕, 탐색 모든 종류의 죄가 다 있어요. 아직은 죄성이 있는데 그러나 신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몸이 변화되면 상태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내 육체는 죄성을 갖고 있고 내 안에 새 생명의 의로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러예요. 아직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은 의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왕자가 있었는데 10년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큰일 났죠? 다행히 10년 만에 찾았어요. 다시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찾아놨는데 그동안 거지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10년 만에 찾아서 다시 왕자가 됐는데 영 상태가 거지 같아요. 밥 먹으면 꼭 떨어뜨려가지고 주워 먹어요. 저는 이게 습관돼서 편해요. 그리고 침대에서 자라 그러면 꼭 내려와서 거적에서 자요. 거지처럼.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너는 왕자가 되었으니까 왕자답게 살아. 신분이 왕자가 되었으니까 왕자답게 살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안 돼요. 너 왕자답게 바뀌면 그때 왕자 시켜줄게. 너 의롭게 살면 의인 만들어줄게가 아니죠. 의인이 되었으니까 의롭게 살아. 너 왕자니까 왕자답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 왕자답게 바뀌는 그날 내가 왕자 시켜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무현 씨가 처음에 대통령 됐을 때는 서민적이셨잖아요. 처음에 대통령 됐어요. 신분이 대통령이죠. 그런데 영 상태가 대통령 같질 않았어요. 자기도 어색해서 이러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나 대통령 몇 년 하니까 금방 대통령 다워지죠. 네, 보세요. 신분은 단번에 얻은 거고 상태는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결혼한 아가씨가 결혼식 딱 끝내면 신분이 유부녀가 돼요. 그런데 결혼식 막 끝낸 새댁의 상태가 아줌마처럼 퍼집니까? 아직은 아가씨 같죠? 그런데 신분이 유부녀가 된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아직은 죄성이 있어요. 성질도 있고 성깔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나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어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단번에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주님 언제든지 오셔도 나는 천국에 갑니다. 예수 안에서. 나의 신분이에요.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아직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상태를 신분답게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 이건 과정이에요.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의 길은 점점 더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된다. 점점 더.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시니라. 우리의 상태를 신분답게 바뀌기 위해서 점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매일 반복됨으로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성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아이는 탄생하죠. 그런데 성장은 점진적입니다. 우리는 몇 년 몇 월 며칠 태어났어요. 신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태는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듯이 바뀌는 거예요. 부모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낳아주고 길러준 거죠. 하나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넣어라. 첫 번째 은혜는 구원해 준 은혜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녀답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은혜도 놀랍고 더욱 놀라운 건 우리의 상태를 바꿔주시는 양육의 과정 속에서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부모님 은혜가 그렇잖아요. 낳아준 은혜도 고맙고 그리고 어려운 과정 속에 키워준 것도 너무 고마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양육의 과정 속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그의 그 풍성한 데서 더 풍성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거든요. 구원해 주시고 양육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의 이름이 예수, 구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구원해 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뜻입니다. 성장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성이 있는 불안한 나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시며 신앙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나실 때 괴로움 다해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부모처럼 구원해 주시고 양육해 가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를 구원해 준 은혜를 찬양하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신 은혜를 보호하신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냅니다.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신분에 맞게 바꿔주시는데 이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몇 가지 방법을 거론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세 가지 대적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가 같다. 우리에게 신앙의 이리떼들이 둘러있는데 이 신앙의 3대 대적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에 세 가지 원수가 있습니다. 무슨 홈쇼핑 3종 세트는 아니지만 신앙에 3종 대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성이에요. 우리 속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이 있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신앙을 오염시키고 유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사탄, 이 사단이 바로 우리 신앙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3대 대적은 본성과 세상과 악한 영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적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군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군사 용어가 많습니다. 싸우라, 이기라, 승리하라. 그런 그 군사 용어가 우리가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거론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양육되고 보호되고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청교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한밤중에 계시돼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겁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회를 두셨습니다. 따라서 교회 일원이 되면서 신앙이 양육되고 보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그 옛날 2000년 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굉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자,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상에 두셨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교회 일원과 지체로 참여하면서 예수님 몸의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양육되고 보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의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우리의 지체가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양은 다르지만 교회 안에 함께함으로 주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수양회를 보십시오. 힘내식을 했던 감격적인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현장에서 우리는 부분 부분 봉사와 섬김을 했습니다. 주차 안내하신 분도 있고 주방에서 양파 깐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봉사에 참여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할 때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속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보호되고 양육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 길을 항해하는 철새들은 단독으로 출발하면 절대 목적지에 못 갑니다. 중간에 뚝 떨어져 죽는데요. 함께 모여서 출발하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답니다. 함께 모여서 날개짓을 하면 상승기류를 타가지고 쉽게 날아다닐 수가 있대요. 먼 길을 지치지 않고 갑니다. 게다가 철새 날아다니는 거 보면 이렇게 줄 맞춰서 다니죠. 그래서 상승기류를 잘 탈 수가 있답니다. 나름대로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제일 앞에 있는 새가 참 힘들대요. 상승기류가 없는 데서 날개짓을 하려니까. 그래서 제일 앞에 있는 새가 힘들기 때문에 지칠까 봐 제일 뒤에 있는 새가 끊임없이 격려해 준답니다. 그래서 철새 날아다닐 때 보면 무슨 소리 내고 다니죠. 꽉꽉하고. 그걸 번역하면 힘내라 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뒤에 있는 새가 열심히 응원해주고 앞에 있는 새가 열심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지칠 때쯤 되면 임무 교대를 한대요. 그래서 뒤에 있는 새가 바로 뒤로 오고 하나씩 땡겨가지고 교대로 그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성에 이르는 것도 단독 출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고 신앙을 보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가까운 교회 다니십시오 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가까운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교회 다니셔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익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경계의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봅니다. PD 수첩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목사거든요. 여러분 이상한 목사 진짜 많죠. 우리에게 상처 주고 떠난 이상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한 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뜻이에요. 아무 교회나 다니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뭐 동네 병원이 없어서 삼성병원 가고 아산병원 갑니까? 좋은 병원 가자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올바른 교회 다니셔야 돼요.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올바른 교회 다니십시오. 우리 교회만 옳다. 그것도 이단입니다. 볼 것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만 옳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올바른 교회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태평양에 빠졌는데 다행히 지나가는 배가 건져줬답니다. 근데 탈 생각은 안 하고 물어보더랍니다. 태평양에 떠 있는 배가 이거 하나입니까? 그러더래요. 아니요, 많이 있을걸요? 나 다음 배에 살려달랍니다. 이 사람 죽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태평양에서 배 많이 떠 있지만 만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복음을 우리만 전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개인이 그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올바른 교회를 만났습니다. 태평양에서 배 만난 거예요. 대단한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올바른 교회 있으셔야 됩니다. 저희 집은 한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S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다녔는데 저희 집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날 이 모임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원래 다녔던 S교회를 다닐까, 아니면 복음을 깨닫게 된 이 교회를 다닐까 고민하다가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S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을 통해서 내게 복음을 알려주셨을 텐데 10년 넘게 다닌 교회에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생각해봤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다니면 어떻게 될까? 더 다녀도 못 받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해볼 거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옮겼고 결과적으로 저희 집안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올바른 교회 다니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올바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그 교회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마치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대단한 기회와 은혜를 받은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양육되고 보호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요구하십니다. 이 기도 생활은 호흡에다 비유해요. 우리가 태어나면 숨 쉬고 살아가죠. 말씀은 음식에다 비유합니다. 숨만 쉬고 사는 게 아니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적인 호흡과 음식이 기도와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생활 없이 교회만 다니면 위선자 돼요. 교회 와서는 믿는 척하고 집에 와서는 지 마음대로 살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 안 보면 점점 더 위선자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 생활이 있어서 교회 와서 공동체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은혜와 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형제자매를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개인 생활을 근거로 해서 교회 생활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남편의 사랑을 크게 받는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딱 뜨면 미운 시어머니 앞에서도 어머니 어머니하고 잘하고 얄미운 시누이한테도 잘하죠. 아가씨 아가씨 하면서. 남편하고의 관계가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남편하고 관계가 틀어진 부인은 아침에 눈 떠보니까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미운 시어머니 한마디 하고 얄미운 시누이 또 한마디 하면 못 견딥니다. 당신 가족은 다 그래? 이렇게 이제 싸우게 돼 있죠. 여러분, 시어머니를 받아주고 시누이를 받아줄 수 있는 이유는 남편과의 관계와 사랑 때문에 받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교회 와보니까 다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 같은 형제자매도 있고 시누 같은 형제자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받으니까 마음에 그 형제자매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동행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이 기도와 말씀 생활은 우리의 영적인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자, 누군가 치명적인 전염병을 갖고 여기서 콜록콜록콜록 계속 기침했습니다. 우리가 다 감염의 위험을 가졌죠. 그러나 다 감염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저항력이 떨어진 사람들이 주로 감염되는 거죠. 저항력이 있으면 병을 이겨냅니다. 기도와 말씀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저항력과 극복력을 주어서 죄로부터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유혹을 쉽게 받고 신앙이 흔들려버립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가 정말 유혹을 잘 받는 것을 위해서 말씀을 놓고 공부하고 그 주제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술 먹는 습관이 있다. 술을 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술에 대한 말씀을 찾아서 외워보세요. 술 끊을 수 있습니다. 술잔 딱 잡으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요. 너는 그 번쩍이는 걸 쳐다보지도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 사장님 한 잔 받으세요. 따라주다 보면 또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내 이웃에게 술을 권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진저. 이런 말씀 생각나면 술자리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죄를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성적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이성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외워보면 성적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요새 미쓰리가 나만 보면 자꾸 웃는다. 그러면 성경의 그 이성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외워보는 겁니다. 대저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녀의 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길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외워보면 미쓰리가 웃을 때마다 소름이 쫓기쳐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와 말씀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까?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죄를 이기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해야 돼요. 죄를 짓는 환경을 가지고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 머리에다 모가지를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자가 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목부터 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속 140km 밟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줍니까? 속도부터 줄여라 그럽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찾겠습니다. 잠언 6장입니다. 27절 28절 잠언 6장 27절 28절 같이 읽죠.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자, 불을 품으면 옷이 타고 숯불을 밟으면 디게 돼 있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환경을 접하면 죄를 짓게 돼 있다. 악한 동물을 삼가하라. 그들은 너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는 것입니다. 청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요셉이 사모님 손을 붙들고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밤새도록 설득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잠언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환경을 피하라. 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모임, 죄를 유발하는 사람, 행동, 취미, 그런 시간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말씀이나 항상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나 다 진리예요.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 진리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 은밀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와 유혹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목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개된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 노출되어 있죠? 우리가 천군 천사와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그 주님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장소나 환경과 분위기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순간이든지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깨달았죠. 아,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그분이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할 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을 실질적인 삶에서 실천할 때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6장 31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틀림없이 좋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끝으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자,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구원도 계획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 생긴 겁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수고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처럼 또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전도의 기쁨을 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더욱 하게 돼 있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 집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던 분들인데 아무도 구원을 못 얻었다가 저희 집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제 처가 쪽으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신의 구원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 특별히 우리 가족과 주변에 있는 친척과 친지,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어리석고 또 많은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오직 함께 하시는 주의 권능과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답게 언행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4차에 걸친 하계수양에 주의 권능과 은혜로 주관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형제자매의 마음을 격려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더욱더 큰 기회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며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영혼에 대한 열정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